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책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성경보다도 어려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 훨씬 어렵고 뒤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서신들보다도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복음이나 그러지 않은 복음이 없습니다만 요한복음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애쓴 성경은 이것만큼 집요한 추적을 하고 있는 성경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의 약속들이나 그가 하신 일들이나 그의 예언들이나 그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한 묘사를 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건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훨씬 사건 기록이 많은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5장, 17장, 14장도 그렇고 어느 장이나 보면 사건이 잠깐 반짝 나온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으셔가지고 설명하시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펼치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대목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묘사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묘사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영원하시다, 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오래 참으신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묘사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만큼 묘사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쓰는 단어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하는 것이 혼용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종종 이 문제가 대두되곤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 계시죠? 하나님이 몇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안 갈 사람은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갈 사람들만. 천국에 다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몇 분을 만날 것입니까? 한 분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두 분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세 분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다 결석을 하셨습니까? 세 분을 만납니다. 이게 이제 이단의 탄생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아니고 보좌 우편에, 보좌에 누가 계시고? 벌써 두 분이에요. 벌써. 정신들 차리세요. 한 분이라는 거는 숫자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으시다고요. 뭐가?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라고요. 그 본체란 말이 똑같다, 한 분이다 하는 하나라는 뜻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다는 하나입니다. 저거 다 하나야, 우리말 그렇게 쓰죠. 저거 다 하나야, 저거 혜택검 한 마음이야, 하나야. 둘이 똑같다는 얘기지 둘이 합쳐서 한 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둘이란 벌써 두 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9절, 그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대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벌써 두 분 하네요. 혼자서 다 하세요? 하나님도 됐다 예수님도 됐다 그래요? 혼자서?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혼자 독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있다고요. 사도신경을 뭐라고 외워요? 한번 여러분 신앙 고백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분이에요 분명히. 따로따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할 말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은 또 따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세요. 꼭 알아두세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신이다. 인간보다 훨씬 높은 신이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공부 여러분이 헛하셔서 오늘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괜히 복습하다 시간 다 가겠어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오셔서 1장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지금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벌써 두 분이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도 만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세 분을 만날 겁니다. 세 분은 똑같이 다 거룩하시며 똑같이 다 전능하시며 똑같이 다 영광과 존귀로우신 분입니다.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세 분은 능력이나 영광에서 차이가 없으십니다. 순서만 있으십니다. 순서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그냥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았을 뿐입니다. 그 세 분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있을 뿐이지 누가 더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일컬음 받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그 별명을 그 부여받는 이유가 이제 여기 펼쳐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감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설득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건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성경 구절 외운 것 같고 너무 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그것 하나만 외워갖고 계시면 안 되고 14장 6절을 외우시려면 그 구절에 연결되는 사건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하나도 모르시죠. 그 다음에 빌립 얘기가 나와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잘 보세요.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왜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는지 아시겠죠? 말씀이란 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이라는 단어가 갖는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설명용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벙어리 냉가슴 그런 말 있죠. 꿀먹은 벙어리 맛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걸 우리가 벙어리 꿀먹은 것 같다 그럽니다. 말을 못하니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라 하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셈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셈이라고요. 복음서가 다른 성경과 달리 네 개나 기록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모든 초점을 모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다못해 손수건을 흘리셨어도 그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생애 자체가 그의 말씀, 그의 사건, 그의 행위 어떤 것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무식한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다. 그래 이것만큼 멋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 말씀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행을 추적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이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용서하는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직 심판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서한다. 너는 돌이켜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표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여,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니라. 기가 막힌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천륜을 어기고 일륜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계시며 무엇을 더 기뻐하는가 하는 것은 그런 말씀 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책이 있다면 역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배고픈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이 이제 끼니 때가 이미 두 끼니가 지났는데 이대로 놔두면 굶어서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먹고 오도록 보냅시다. 언제 가서 먹고 오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결단과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배불리기 위하여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복음서의 기록들 중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이런 겁니다. 저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나사로의 죽음에 가서 어떻게 하셨죠?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보라, 저가 어떻게 그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 눈물을 흘린다. 우리의 불쌍한 것을 죄 아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을 분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듯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너에게 회개를 촉구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회개를 요구했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한탄과 탄식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안타까워하시고 분내시고 그리고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놀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잡히시는 날밤 베드로가 벤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읽는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서운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이런 무서움이 우리한테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십시오.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피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18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의 안타까움들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수행시키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낸다 그럽니다. 그 같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내 말뿐만 아니라 내 판단, 내 행위, 내 모양이 그대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짓거릴 말씀을 넣어서만 보내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전 생애를 말씀으로 사셨듯이 그가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일거수 일투족이 그게 다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신자의 삶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생활해 보시면 내가 신자다 하는 것이 한번 드러나는 날부터는 사실 무엇을 해도 다 옆에서 쳐다보죠. 신자가 머리 볶았어. 신자가 금태안경 꼈어. 뭐든지 건다고요. 그걸 너무 속박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랑입니다. 자랑이라고.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넣지 아니하고 이 속에 안 넣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왜요? 다 보라고, 빛이라고, 보이는 곳에 놓는 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시키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띄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소원은 이거죠. 안 보이는 데 가는 거. 오늘날 왜 교회가 자꾸 커지는지 아십니까? 숨기 좋아서 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저 헌금이나 하고 집사 장로 안 하고 구형 안 모여도 되고 헌금도 뭐 11조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알게 보여요. 그냥 뭐 5천명 6천명 모이는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때우시려고들 큰 교회들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30명 모이는데야 안 가면 금방 알죠. 뭐 지난주일날 안 오셨던데요. 아, 지난주일에는 들판에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곤란한 얘기라고요? 자꾸 큰 교회로 모여듭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오는 사람들. 숨는 겁니다. 자꾸 숨어요. 뭐 같다고요? 불을 켜서 대박 속에 집어넣고 닫아놓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불을 켜질 말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사시면서 어느 한 말씀, 어느 한 행위도 참 은혜롭지 않고 참 진리 아닌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참 기가 막히죠. 내가 생명샘이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여러분이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신자는 그걸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들의 짐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을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말이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일 그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화 받는 일입니다. 전화를 1시간도 받고 2시간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침 먹다가 말고 전화를 받았는데 점심 먹을 시간까지 그냥 연장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할 때는 미안하지만 전화를 빼놓고 자고 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자다가 저는 밤에 한번 깨면 밤새 못 자고 이만 갈고 있다가 괜히 강대상에 올라와서 악을 쓰니까 여러분한테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전화도 빼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별로 건강한 얼굴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감수를 하는 겁니다. 전화 걸 일이 저희한테,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 걸 일이 없다면 저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제발 붙이는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구역에 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좀 모아주시고, 교회 와서 예배 볼 때도 장로님들 기도 짧게 해주시고,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시고 왜 와요 왜? 집에 계시면 시작도 안 하면 끝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나 보고 계시지. 장사 씨름대회나 보시지. 괜히 와갖고 일찍 끝내달래요. 들어오면서부터 일찍 끝나지. 구역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여러분이 감수를 해주시는 걸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홍 목사님에 대해서 홍 목사님하고 동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참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것만은 정말 맨발 벗고 뛰어가도 못 쫓아가겠다. 물론 나이키 신으면 쫓아가겠죠. 그게 하나 뭐냐면 그 기다리는 겁니다. 그저 히프가 무거우셔가지고 한 번 앉으시면 천하 없어도 끄떡을 안 하세요. 저는 그걸 못해요. 제가 이 히프가 송곳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오래 앉아있질 못해요. 남이 뭐라 그러는 소리를 다 들으세요. 참 기가 막힌 인격입니다.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건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하나도 쌩쌩한 사람은 안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만 오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빨 빠져서 잇몸이 홀딱 골문 자, 소경, 앉은뱅이. 그 다음에 성한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보낸 검사들.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병자예요.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유유상종이라. 유씨는 유씨하고만 논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아니요,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얼마나 많은 병신들 속에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인격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쌓여있는 사람, 그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끼리 모이지 마세요.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건 얘기가 안 돼요. 없는 사람 속에 껴야 돼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속에 끼기,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속에 가서 못 깁니다. 그 거꾸로는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야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못 찾아옵니다. 있다 없다는 꼭 돈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가장 크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제일 못 참는 게 뭐죠? 무식한 질문을 하면 그렇게 눈을 역삼각형으로 뜨고 쳐다봐요. 저딴 질문을 한다고 무식하게 올챙이 쪽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키우는 토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올림픽 나가시려고?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신앙 경진대회도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는 말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예, 물론 지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우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가끔 와서 받아서 가야 됩니다. 신자끼리 모였다 다시 힘을 얻고 가고 또 누구끼리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또 흩어지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은 아닙니다. 영양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훨씬 이런 중요한 말로 그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보시겠습니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렇게 우리는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서 영광을 취해야 됩니다. 지식과 능력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우리가 가서 있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것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마음에 기억하고 목숨 다하여 그렇게 사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를 또한 똑같은 방법과 이유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보내셨사오며 주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주 하나님만을 증명하며 모든 사람 앞에 은혜를 입히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힘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